이제 도르트 신경 첫째 교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8장에서 8항에서 11항까지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도르트 신경은 첫째 교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예정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먼저 인류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하여 진노를 쏟으셔도 인류는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오히려 정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믿고 안 믿는 일이 우리 중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불신은 인간의 죄에 그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가치나 공로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항에 가서 선택을 소개하는데 이 선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특정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택하신 일이다. 택하신 작정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이제 이 선택에 대하여 계속 조금 더 확인할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8항, 9항, 10항, 11항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미 선택을 정의한 7항에서 어느 정도 언급된 내용들인데 조금 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항에서는 선택의 통일성을 말하고요. 9항에서는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요. 10항에서는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1항에서 선택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항 우리 거기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선택은 여러 종류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뻐하심, 계획, 그리고 의지의 결정이 하나임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예비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이 길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8항은 선택의 통일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택은 여러 종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하나의 선택이다. 또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선택이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선택이 여러 종류가 아니라고 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학론파의 선택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학론파는 여러 가지 선택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학론파는 먼저 선택을 일반적인 선택과 특별한 선택이 있다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믿을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을 자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니까 특별한 선택은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각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을 각 개인을 미리 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것을 이제 특별한 선택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선택은 정해지지 않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저 구원 얻는 하나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자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 이건 정해지지 않은 선택이고, 이 특별한 선택, 그래서 각 개인이 믿을 것을 보시고 하시는 이 선택은 이제 각 개인들에 대한 선택이니까 개별적인 선택이다, 또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또는 정해진 선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선택마저도 다시 또 구분되게 됩니다. 어떻게 구분되게 되냐면 완전하지 않아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과 완전해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구분되는가 하면 지금 믿고 있지만 또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또 항론파의 주장에는 참되게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항론파가 볼 때는 일시적 믿음이나 참된 믿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믿음, 지금 현재 믿는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고, 지금 이 일시적 믿음이 믿다가 멈추게 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되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후라도 언제든지 그 믿음과 성령을 잃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불신을 고집하다가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있다가 믿음을 그만두고 이제 믿음을 잃은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그 상태를 고집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선택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되는 선택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이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아니고 항론파 주장입니다. 예, 너무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네, 이 주장은 이제 항론파의 잘못된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취소될 수 있는 선택. 지금 믿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선택을 하셨다가 이제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취소되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선택은 이렇게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믿음 마지막까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견디는 이 믿음, 이들에 대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취소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항론파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파랑이 이 선택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선택만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론파가 이렇게 다양한 선택을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얻어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믿는 자만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해당하고, 현재 믿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러한 완전한 선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선택은 임시적인 선택이요,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인간의 이 믿음을 보고하는 선택, 인간의 믿음에 의존하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의 선택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정권이 인간의 믿음에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을 이제 인간들의 행위에 의존하는 열린 선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선택은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항론파야가 주장한 이 선택은 지켜보는 선택일 뿐이죠.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믿는구나 선택하고, 믿지 않는구나 취소하고, 다시 믿는구나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인간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학자들은 이렇게 열려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선택을 절반 선택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절반 선택이다, 완전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이런 구원의 결정을 인간의 능력에 넘긴 이런 선택은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아닌 것이죠. 학론파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를 입힌 것이고, 또 이 선택은 누구에게 구원을 맡겨놓았냐면 불확실한 인간에게 맡겨놓았는데 부패한 인간인 것이죠. 부패한 인간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안한가.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패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이 지독한 불신앙의 이 경향을 생각해 본다면 구원 얻을 인간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확실성에 구원을 놓는다는 면에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연속성 아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회의에 참가했던 엠덴 총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자기 영광을 빼앗고 인간들에게서는 삶과 죽음에서의 참된 위로를 뺏는다. 기독교의 교리에 있는 모든 확실성을 가져간다. 마지막으로 펠라기우스주의로 가는 넓은 길을 열었다. 그렇다. 펠라기우스주의 그 자체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 통일성의 근거로서 이 파랑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계획 그리고 의지의 결정이 하나님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계획과 의지의 결정이 하나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이 선택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이 선택하시는 분이 누군가,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땐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이룰 능력도 없죠. 그러나 이 선택을 하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불변하시는 그 자신의 의지로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예정하시는 이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호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모든 일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렇죠. 예.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일이요. 그리고 그 목적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목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는 이 계획이 인간의 결정에 의존하는 상태로 비완성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손상하는 것, 연결된 불변성이라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건데 거기에 손상을 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랑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일하신 선택으로서 선택하신 이 결정의 내용,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원한 이 결정의 내용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예비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이 길에서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파랑에서 선택의 이 단일성, 통일성을 말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선택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뭐 구약은 율법에 의존하는 선택이고 신약은 믿음에 의존하는 선택이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은혜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우리를 은혜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만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그 길 자체 그 길에 우리가 있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행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구원의 길이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 이제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중보자요 동일한 성령님이고 동일한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은혜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요 신약에서는 동일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야곱과 에서에게 보듯이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한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그 내용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의 최종 목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항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 선택은 미리 보인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 또는 다른 어떤 선한 자질과 성향 때문에 이를테면 선택받도록 미리 요구된 인간 안에 있는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그리고 거룩과 다른 것에 이르도록 된 것이다. 나아가 선택은 구원의 모든 선의 근원이어서 여기서부터 믿음, 거룩, 다른 구원의 은사, 최종적으로는 영생 자체가 선택의 열매와 결과로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사도의 이 말을 다룬 것이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항론파의 아까 우리 8항에서 항론파의 주장 중에서 다양한 선택이 있다라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이 다양한 선택 그래서 마지막에서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결국은 믿음인 것이죠. 아 사람이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가 믿음을 그만두게 되면 선택을 취소하셨다가 또 믿게 되면 또 선택하셨다가 이렇게 믿음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원인이 되고 선택이 결과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론파에게 믿음은 선택의 조건이고 믿음의 순종이 선택의 조건이고 지금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선한 것들이 또 선택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믿음의 순종에 이르도록 거룩과 다른 것들에 이르도록 선택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의 열매라는 것이죠. 믿음은 선택의 열매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그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항론파는 믿음 때문에 선택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도르트 신경은 선택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 견인 그리고 구원으로 인내하는 모든 은혜의 선물은 선택의 열매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것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정된 자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아 1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형상을 본받아서 형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선택의 결과들은 선택의 열매요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셨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방식으로 되는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었으니 저를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저에게 주세요라고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택의 열매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주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원인마저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0항에 있는 내용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항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로운 선택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이 기뻐하심은 모든 가능성 중에서 인간의 어떤 자질들이나 행위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데 있지 않고 죄인들이 공통으로 함께 있는 무리 중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데 있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으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이제 구항에서 믿음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구항에서 언급을 했다면 이제 시방에서는 그러면 선택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선택의 원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항에서 그 다음 보시면 이 기뻐하심은 모든 가능성 중에서 인간이 어떤 자질들이나 행위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하시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사실 항론파의 주장이죠. 항론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학론파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조건으로 믿음을 택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행위를 택했다가 행위가 행위의 짐이 너무 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쉬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믿음을 이제 선택의 조건으로 신약에서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라고 학문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무슨 조건이 되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는, 인간 행위의 조건, 인간의 행위를 조건 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없는 것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빛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와 같은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서는 데 조건이 된다는 것, 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마치 이중 논리 같죠.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정하셨다 이런 것이고,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말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7절 너희를 기뻐하시고라는 마음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사실은 괜찮은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7절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 거냐? 많아서 그런 그게 아니다. 8절에 가면 너희를 사랑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신 이유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8절에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의 원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보았던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들을 로마서 9장 15절을 말씀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려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원인은 그렇게 선택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11항 그래서 이제 11항 말씀을 우리 같이 11항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 행해진 선택도 방해받을 수 없고 변하거나 되돌리거나 폐지될 수 없으며 선택받은 자들은 버림받을 수 없고 그들의 수는 줄어들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떠한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 이것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선택의 수의 불변성, 선택의 불변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을 수 없고 변하거나 되돌릴 수거나 폐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들은 당연히 버림받을 수 없고 그들의 수는 줄어들 수 없다고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부패한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요 찬송할 제목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방해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또 위로 가운데 힘을 얻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님께서 오직 주님의 기뻐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께서 사랑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나니 주여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로부터 오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은혜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도전과 풍파를 이기며 오히려 더 큰 믿음에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